오늘 하루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가운데 시선 공감이 핏한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. 공감 이슈 신대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안녕하십니까.
네, 오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 뭡니까?
네, 첫날입니다.
첫날? 뭐가 첫날이라는 거죠?
네,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 발생 첫날입니다.
벌써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됐다는 얘기죠?
네, 맞습니다. 그러면서 의료 공백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. 예. 의료계는 이 사직과 하루 진료 중단 등 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. 이 비대위 방침에 따라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낸 사직서의 효력이 이 한 달이 지나 오늘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
이렇게 되면 우려했던 대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?
네, 맞습니다. 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바로 사직하지 않고 이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다고 하는데요. 예. 그러면서 이 돌보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연계하는 등 이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른 교수들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 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직서가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
사직서를 냈다 하더라도
네.
그러면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.
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일부 의대에서는요, 이 예.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많고요. 또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 이 의대 교수들이 이 사직서의 효력을 놓고 법률 자문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.
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.
네.
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죠.
네, 맞습니다. 정부는 오늘 첫 회의를 가졌지만 네. 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가 불참을 하면서 의사 단체 몫으로 남겨둔 일부 위원 자리가 공석인 채 출범을 했습니다.
예.
이 노현홍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이요 브리핑을 통해서 네 가지 과제를 집중 논의를 하고요.
예.
그 논의 과제 중에 중증 필수 의료 그리고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그리고 의료사 하고 안전망 강화 등이 우선 과제로 집중 논의가 됐고요. 이런 상반기 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
네 가지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겠다.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.
네, 일단 이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 개선 논의의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
예.
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특정 진료과에 대한 의사 쏠림 현상을 더 낳는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와서 이 특위에서는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 진료 중에 일부를 좀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.
예.
하지만 이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가 외에 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인 만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혼합 진료 금지 등의 이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당초 이 특위에서 의대 증원의 규모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.
네.
이 의사 인력 수급 체계나 조정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지 논의는 하되 이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
그래요. 지금 의료 현장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
네, 일단 이 긴장감은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.
예.
이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 병원이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될까 봐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.
예.
뭐 일단은 뭐 수술이나 외래 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이 그 효력이 좀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
예, 알겠습니다. 다음의 키워드는 뭡니까?
네,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.
2년 만에 최고치. 무슨 이야기죠?
이 한국은행에 따르면요.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이 수출과 건설 투자 등의 호조에 힘입어서요. 1% 이상 성장했다고 밝혀졌는데요. 이게 지난 2021년 4분기 1.4%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라고 합니다.
부문별로도 좀 살펴볼까요?
네, 일단 수출이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0.9% 성장을 했고요.
예.
이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숙박 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서 증가를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나 토목 건설 등이 동반 회복을 하면서 2.7% 증가를 했고요. 그런데 반대로 수입의 전기 장비 등을 중심으로는 0.7%가 감소를 했습니다.
예. 세 번째 키워드는 뭐죠?
네, 줄어든 이틀입니다.
줄어든 이틀. 뭐가 이틀이 줄어들었다는 거죠?
이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이라는 게 이틀 줄어들었습니다.
노동자 월평균 근무일이요?
네. 이게 뭐냐면요. 이 예.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 한 달 근로일수인데요. 예. 이게 22일이었는데 20일로 줄었습니다.
그럼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? 이틀만큼.
맞습니다.
어떤 이유에서죠?
이게 이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해서요.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을 한 건데요. 예. 왜냐하면 이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연간 공휴일이 좀 증가를 했고요.
네.
또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도 각오와 달라졌다.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
파장이 있어 보이는데요.
네, 맞습니다. 이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그런 파장이 커 보입니다.
예, 알겠습니다. 마지막 이슈 키워드는 뭡니까?
네, 더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입니다.
디지털 성범죄, 네. 더 악랄해졌다.
네.
어떤 이야기죠?
이 여성가족부에 따르면요, 이 예.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서 제작하는 방식에서 이 피해자를 유인해서 협박하고 강요해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교묘해졌다고 합니다.
피해자를 유인 협박 강요해서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.
네.
이게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일어난 뭐 기술 때문인가요?
네, 맞습니다.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.
예.
이 성착취를 위해서 성적 대화나 행위를 유도하는 그 범죄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 범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범죄 유형을 좀 살펴볼까요?
일단 강제 추행이 30%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.
예.
또 19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가 11%였고 이 가해자의 12% 정도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피해 아동 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으로는
예.
이 가해자가 촬영 제작하는 방식이 44%로 2019년보다는 낮아졌습니다.
예.
이 반면에 유인이나 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 제작 방식은 같은 기간 19.1%에서 무려 52%로 크게 높아졌습니다.
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
고맙습니다.
네, 지금까지 신재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.